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월 7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어제 더 넓은 뉴스 시간에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래서 한국에도 북극발 강추위에 폭설주의보 등이 내려졌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은 굉장히 춥고 눈도 간만에 엄청 내렸습니다. 뭐 따뜻한 실내에서 바깥 경치를 감상하거나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드는 그런 낭만적인 장면을 상상하면 참 좋은 눈인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많은 눈 때문에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는데 당장 오늘 하루 종일 한국의 도로가 몸살을 앓았고요. 회사에 꼭 출근해야만 하는 직장인들 중에는 1시간이나 지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유 저부터도 그렇고 눈이 많이 내리면 현실의 어른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신나서 눈밭을 뛰어다니는 강아지처럼 눈이 오면 그저 좋기만 했던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네요.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는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과 금값 및 은값, 환율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임 의장국이 노르웨이로 결정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안보리 관계자가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시간 6일 전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미국과 영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국은 비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 맡았습니다. 노르웨이의 대북제재위 의장국 임기는 2022년 말까지 2년입니다. 미국 해군 정찰기가 6일 강원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쿨사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 강원도 홍천 일대 상공에서 미 해군 정찰기 EP-32 한 대의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EP-32는 인천, 경기 또는 충남 인근 서해 상공에서 주로 포착됐으며 강원도 상공에서 포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전날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기간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비행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한국 정부 대표단이 7일 새벽 출국했습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테헤란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고 국장은 취재진이 현지 활동 계획을 묻자 외교부 협상 대상자도 만나고 선박 억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경로로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란 측이 주장하는 환경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원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 오전 한국 수도권 지하철 곳곳에서 열차가 고장나며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쯤 수도권 전철 1호선 외대암역을 지나던 소요산행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또 한파로 열차 출입문과 선로 전환기 일부가 얼면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코레일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도 이날 오전 7시 48분쯤 기름역을 지나던 단고계행 열차의 전차선이 단전돼 운행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현지 시간 6일 미국 의회 의사당을 습격했습니다. 시위대는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난입했으며 시위 진압 과정에 총격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 절차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의사당을 급습한 트럼프 지지자들을 폭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 절차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6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유럽의약품청이 모더나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인 이날 오후 공식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4억 5천만 명의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도이칠란드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올해 1분기와 3분기 사이에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8차 대회가요. 지난 5일 평양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 짚어봅니다. 자, 양 기자님, 2일차 회의였던 어제는 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나요?
네, 당대회 개막 첫날에 이어 둘째 날인 6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자 1면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를 계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회 이튿날까지 이어진 사업총화 보고에서는 교통 운수, 기본 건설 및 건축공업, 상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대외경제 등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실태 및
네.
새로운 5개년 개발계획 목표 실천 방안들이 상정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첫째 날에 이어서 말씀해 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 주로 경제 문제들이 논의된 걸로 보이네요.
네, 경제 문제 외에도 이날은 국방 전략도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신문은 보고는 국가 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했고 그 실현에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과 관련한 목표들도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예.
김 위원장의 새로운 경제 구상은 사업총화 보고가 마무리된 뒤에 공개될 전망인데요.
예.
앞서 2016년 5월 열린 7차 당대회 때도 김 위원장은 이틀에 걸쳐 사업총화 보고를 했고요. 북한의 향후 대내외 정책을 아우르는 김 위원장의 보고 내용은 글자 수로만 하면 약 7만 자 분량이었습니다.
자, 혹시 회의장 분위기는요? 전날과 달라진 게 있었나요?
네, 이날 오전에 관영 조선중앙TV도 당대회 2일차 회의 영상을 방영했는데요.
예.
매체는 신문 보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대회장 풍경을 조명을 했습니다. 대회장에 모인 대회 참가자들이 전날 발간된 노동신문을 예. 읽으면서 회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 비춰져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이에 코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함께 들어오자 참가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회장 분위기는 전날 보도된 1일차 회의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뿔테 안경을 쓰고 나타난 점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네.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청와 보고가 계속된다 이런 보도를 봤을 때 총화 보고가 회의 4일째인 오늘이죠. 7일까지도 네. 이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자, 아직 당대회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요. 이번 당대회에 구성된 그 집행부 면면을 보면 북한 당국의 향후 노선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8차 당대회 집행부가 대거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랬군요.
네, 집행부 숫자는 39명으로 2016년 7차 당대회 때와 그 숫자가 같지만
예.
5년 전과 비교해서 29명이나 교체가 됐습니다.
그럼 뭐 많이 교체가 됐네요.
네, 10명 중 7명이 네. 바뀐 건데 큰 폭의 물갈이가 이루어진 셈이죠. 김 위원장과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10명은 집행부에 남았지만
네.
이들 역시 모두 직책이 바뀐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 집행부에 진입한 인물들은 누굴까요?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대표적 인물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네.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정치국 후보위원인데요.
예.
그중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개막식 주석단에 올라서 다른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부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습니다.
위상이 많이 올라갔네요.
네. 네. 김 위원장이 그동안 성과 위주의 승진 인사를 통해서 세대 교체를 한 인물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박정천 군 참모총장은 김 위원장의 신임하에 지난해 5월 차수 계급장을 달았고
예.
10월에는 태풍 피해 복구 과정에서 군이 큰 역할을 한 걸 인정받아 초고속으로 원수 칭호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네.
이외에도 박정남 강원도당위원장은 지역 전문가로 활약했고 2019년엔 도당위원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수행단에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회의 참여자들의 경우도요. 인적 구성에서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국 각 조직의 당 대표자 구성의 경우는
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군부의 숫자가 줄고 여성이 대거 늘어난 게 또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요?
네. 네. 정부 당국자는 7차 당대회 때는 군부 인사가 71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0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했고요.
네.
반면에 행정경제부문 대표는 423명에서 801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여성은 315명에서 501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경제 쪽과 여성에 조금 뭔가 힘을 실어준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17년 12월에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던 김 위원장이 향후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 앞으로의 5년은 경제다. 이런 걸 좀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김여정 당 부부장의 약진과 더불어서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의지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날 회의 안건에 중앙 지도기관 선거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여기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되지 않을까
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가정보원이 김여정이 위상에 걸맞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로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 당대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네, 5년 전 열린 7차 대회는 이틀간 사업총합 보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걸 포함해서 총 나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예.
3일차에는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합 보고, 김 위원장의 결론 등이 있었고 마지막 날 당 규약 개정과 당 중앙 지도기관 선거가 있었던 건데요.
네,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는 사업총합 네. 보고가 4일째 이어지고 있어서
예.
남은 의제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대회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김정은 위원장의 37세 생일인 8일에 맞춰서
네.
당대회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네.
당대회 기간이 늘어나면 김 위원장의 생일이 당대회 중간에 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성들의 당대회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뭐 여성들 우대하고 경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는 건 어쨌든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체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한국의 유명 노래 경연 방송 프로듀스 101을 할 때 소녀 온 탑이라는 가수명으로 일종의 프로젝트 앨범 같은 걸 냈었는데요.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 소녀 온 탑의 같은 곳에서 들어보시죠.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앞선 뉴스체크 시간에 이어 북한의 8차 당대회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북한은 당대회가 열리고 하루 뒤인 6일 매체들을 통해서 당대회 개최 소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북한 모든 매체들이 이제 일제히 당대회 개최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제8차 노동당 대회가 이제 5일 날 개최됐다고 이제 6일 날 밝혔습니다.
예.
보통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행사 다음 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 이번 또 뭐 그런 어떤 그 방식을 따라 가지고 유사하게 예. 방송을 했는데요. 특히 조선중앙TV는 이제 6일 오후 3시부터 앞서 전날 5일 날 열렸던 그 당대회 모습을 이제 녹화 보도를 했는데 그 TV 화면을 보게 되면은 뭐 투쟁의 대회, 제8차 대회 이런 문구가 걸린 사이오 문화회관 내부를 이제 자세히 보여줬는데 이 복도에서 이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잖아요. 이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런 모습을 이제 좀 걸어놓기도 하고 해서 비교적 당대회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은 그 6일치 오면 전체에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 축전 전문 내용을 사설로 실었어요.
예.
뭐 이것도 약간 좀 특징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그 좀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 당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박힌 초상 휘장 이것도 달고 나왔거든요.
예.
이것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좀 그 보였던 옷 복장 뭐 그걸 또 다시 입고 나오는
네.
그런 좀 모습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당대회 개최를 가지고 이 기록 영화 방식으로 이렇게 예. 빨리 편집해서 이제 보여주는 걸 봐가지고 특별하게 선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쓴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대회입니다. 지난 7차 당대회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5년 만에 이제 당대가 개최됐는데 원래 이제 당대는 한 5년 정도로 주기로 해서
예.
개최됐는데 사실 그 5년 전에 있었던 7차 노동당 당대회는 36년 만에 개최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랬었죠.
화제가 되었었는데
예.
사실 그때도 이제 당대회 앞두고 70일 전투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네.
80일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모습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7차 당대회, 그러니까 5년 전 당대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김정은의 우상화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 노동당 위원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추대를 하면서
네.
정말 명실을 상부한 북한의 최고 지도라든지 옹립하기 위한 그런 정치 행사로서 7차 당대회가 있었고 특히 그 7차 당대회에서 당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북한이 그 핵국지휘, 핵보유국이다는 그걸 이제 선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7차 당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5년 전 당대회 때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알겠지만 경제가 전혀 목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5년 전에 그 계획했었던 경제 그런 부분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당대회가 됐습니다.
네. 자, 아직 당대회 일정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개회사 내용만 봐도 북한 당국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회사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김 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인정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죠. 좀 전에 네. 얘기한 대로 이제 2016년부터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해왔는데 이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제 했어요. 물론 이제 작년 가을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당대의 문건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네.
해가지고 정말 아주 통렬하게 그 어떤 그 목표 달성 못한 내용을 가지고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개회사가 한 4,400자 분량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7차 대회 이후 지난 5년간을 가지고 일찍 있어본 적이 없는 최악 중에 최악으로 갔을 때 네. 난국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경제 부분에서 아주 실패했던 부분을 가지고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다. 이 부분이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로서는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물론 뭐 작년에 이런 언급을 했었지만 재차 당대에서 이걸 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그래도 사실 이렇게 뭐 자기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 당대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북한이 어떤 솔직한 그 자기 고백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북한 경제가 정말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동안 사실 북한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좀 많이 찾았었는데 이렇게 좀 리더가 나서서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건 사실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우리 그 잘못이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 이제 강조한 부분이 특히 또 눈에 띄는데 그것도 좀 그 본문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존하는 첩첨단관을 확실하게 또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 자체 힘이다.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네. 했어요. 그래서 그 결함의 원인, 그러니까 실패 원인이 그 객관,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주관, 내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어떤 경제 실패의 원인을 가지고 과거에는 주로 뭐 미국, 미제국 주의자가 북한 경제를 가지고 눌러가지고 와갑해가지고 이렇게 안 됐다. 네. 그래가지고 외부 탓으로 돌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부분보다 내부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제의 실패 요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부분까지 특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네. 걸 봐가지고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뭐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또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약간 좀 우회해서 해석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뭐 이런 실패를 보면 대부분 다 미국에 탓을 네. 돌리거나 가끔 또 뭐 남한 탓을 돌리거나 했는데 뭐 그런 탓을 안 한 걸로 봐가지고 뭐 간접적으로는 좀 약간은 좀 유화적인 외부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우리에 대해서는 좀 그런 또 가능성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간접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인정을 한 대로 현재 북한이 직면한 절박한 과제는 경제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인정까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될까요?
예, 이제 계획서를 보게 되면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최대 관심사 또 근심거리가 경제라는 것도 네.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한 내용에서도 여실히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인가요? 이제 아직도 지금도 이제 계속 당대회는 진행 중인데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의제 회의 의제에서 경제 발전 전략이 우선적으로 지금 논의된 네.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 5개년 계획이 또 상정이 되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실패한 5개년 계획을 좀 보완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경제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좀 의지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 요인에는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 좀 많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외부적인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뭐 내부적 외부적이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역시 대북 제재.
네.
3년 전부터 이제 아주 강하게 되어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북한 그 경제가 어려워진 뭐 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뭐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겪고 있지만 코로나 19 이거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제재 속에서도 중국과의 어떤 국경 무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마저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그것도 이제 북한 경제에 사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 작년 그 여름에 사실 큰 수해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북한이 그 수해가 사실 매년 겪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더 심하게 예, 큰 어떤 네. 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 삼중고 세 가지 어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면서 예, 북한 경제가 더 어렵게 되어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따라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북한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북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경제 협력이나 지원이나 뭐 대북 제재 범위 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그 제안인데
네.
북한이 사실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해는 아무튼 우리가 좀 뭐 북한이 돼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약간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도 상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거기다가 예.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두 달 동안 침묵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과연 첫 반응을 어떻게 내보일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그동안 아주 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4년 만에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고
예.
또 뭐 알겠죠? 미국 내 선거 그 휴지 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또 완전히 마무리된 건
그러니까요.
아닌데 그래서
네.
사실은 바깥에서 미국 선거 대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미국 국내에서 발생했어요. 그런
네.
요인도 있고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아무대로 이번 같은 경우도 그 개회사에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왜냐하면 그 역시 그 행정부가 바뀌었고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예정대로라면
예.
1월 20일 공식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예,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그 두 번의 공식 정상회담까지 갔던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찌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좀 약간 힘든 상대였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또 밀접하게
네.
한 그런 상대였기 때문에 북한 또 그 서로 바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움직임을
예.
좀 보면서 할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 이제 8차 노동당 대회가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일 날 공식 취임하게 되고 또 1월 그 이번 달 하순에
네.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국회의 격이죠. 이게 또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정치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미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뭐 거기서 뭔가 좀 북미 사이에 어떤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북한이 8차 당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인정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해도 바뀌었으니까 좀 전향적인 정책들 새롭고 긍정적인 쪽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노래 정말 잘하는 가수로 꼽히는 가수들의 가수라는 김범수 씨 몇 번 알려드렸었죠? 김범수 씨가 2010년에 발표한 노래 지나간다. 다른 여러 가수들이 본인의 스타일로 다시 부르기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김범수 씨의 지나간다 들어보시죠.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합니다. 김지영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의 게임 산업에 대해 전해주신다고요?
네. 중국 게임 산업이 3, 4년 전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요. 전년 대비 7.1% 증가했어요.
네.
액수로 따지면 1783억 6800만 달러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여기서 중국은 316억 3500만 달러로 전체 17.7%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네.
순위로 따지면 미국 다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에도 중국이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에서 18.7%를 차지하면서요. 20.1%를 차지한 미국을 턱 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사실 2011년만 해도 중국은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 순위에서 4위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폭풍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게임 산업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게임하면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좀 저는 떠올리고 있었는데 중국 게임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 줄은 또 몰랐네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유명 게임 회사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중국의 3대 게임 회사라고 하면은 텐센트, 네디즈, 창유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예.
먼저 텐센트는 중국 최대의 종합 인터넷 회사로 유명합니다. 다기능 손전화 문자 프로그램 위챗 아시죠?
네.
네, 그 위챗을 개발한 곳인데요. 2019년엔 일본 게임 회사 닌텐도를 제치고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 게임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있는데요.
예.
그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 라이엇 게임즈, 그리고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개발한 슈퍼셀을 인수하면서
네.
중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텐센트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디즈와 창유는 어떤 회사인가요?
텐센트가 기존에 성공한 게임사를 직접적으로 아니면은 뭐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네.
게임 분야에서 발을 넓혀갔다면 네디즈는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해서 유통하는 게임사로 유명합니다.
예.
자체 개발 게임에서 게임 부분 매출이 대부분 창출되고 있고요.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미국의 블리자드와 중국 판권 계약을 체결해서 블리자드 게임의 중국 유통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유는 컴퓨터 게임 개발력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요. 다기능 손전화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 배급 산업 쪽에서도 영향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네. 해외에서 인수한 게임 제작사들의 게임을 통해서 중국 게임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중국 토종 게임사가 자체 개발한 게임도 세계적으로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전 세계 게임 업계가 중국 게임 업체 미호요의 원신이란 게임으로 술렁였는데요. 이 게임이 출시 한 달 만에 2억 4,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네.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중국 게임은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 덕분에 국내 출시만 해도 의뢰 세계 매출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데요.
네.
하지만 원신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약 150개국에서 동시 출시했고요.
예.
매출 중 67%를 해외에서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세계 게이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원신이란 게임은요,
예.
가상의 대륙 티바트를 모험하면서 잃어버린 형을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유려한 그래픽과 방대한 가상세계를 구현해내서 게이머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또 거기다가 컴퓨터와 다기능 손전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가정용 오락기로도 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제작돼서 접근성을 높여서 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요즘 게임들이 거의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그 그래픽 화면을 자랑하던데 이 원신이란 게임도 그런가 보네요.
네.
근데 요즘 사실 다기능 손전화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 산업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궁금해집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는 중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모바일 게임 산업이 2010년만 해도
예.
전 세계 게임 시장의 10.1%에 불과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42.5%로 급성장했거든요.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가정용 오락기 게임을 제치고 게임 시장의 주류가 된 건데요.
네.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상위권에서 대략 30% 정도의 그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원신을 비롯해서 명일방주, AFK 아레나 등이 중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AFK 아레나는 광고에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이
맞아요.
익숙해요.
네.
네.
중국 게임 산업은 모바일 게임과 함께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중국 게임 산업의 총 매출은 349억 600만 달러였고요.
예.
2011년과 비교했을 때는 5.6배 성장했고요. 이 중 58.5%가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사실 가정용 오락기나 컴퓨터 게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이라든지 뭐 적은 재원으로도 개발이 가능한데요. 과거 중국이 이런 모바일 게임이나 웹게임을 개발을 하면서 기술을 축적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반게임 정책도 중국 게임 산업의 실력을 높이는 데 한몫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중국 정부가요 최근 4년간 아동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게임 산업을 규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게임에 대한 유통 허가증인 이제 판호라고 있는데 그 판호 발급을 중단을 했었어요. 중국 정부가 발급한 판호 총량은 2017년에는 9,368건에서
네.
2020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609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규제가 역설적으로 중국 게임의 해외 진출을 촉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게임사들이 내수 시장이 닫히자 살아남으려고 해외로 나갔다는 거죠.
네.
실제로 중국 정부가 2018년 국무원 직제 개편을 이유로 해서 9개월간 판호 발급을 중단을 했는데 이때 태오 회건이란 중국 게임이 미국의 온라인 게임 공간 스팀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장 이상 팔리는 등 네.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게임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요?
중국 게임업계는 모바일 게임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과 자금력이 필요한 가정용 오락기와 컴퓨터 게임 산업도 넘보는 수준입니다.
네.
중국 게임회사 텐센트와 네디즈는 물론이고요. 소규모 독립 개발사들도 가정용 오락기 게임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가정용 오락기 게임을 콘솔이라고 하는데
네.
콘솔용 액션 역할 수행 게임 블랙미스 50은 서유기라는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중국 게임이라고 믿기 어려운 뛰어난 그래픽 또 화려한 액션으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게임이 2년째 개발 중인데요. 게임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코리 발록이란 유명 게임 감독이 근사하다 이런 평가를 남기면서 기대를 네.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게임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재영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일단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넌 에이스야 이런 말 혹시 써보셨나요? 에이스, A-C-E는 동사로는요, 잘하다. 형용사로는 최고의, 명사로는 능력자, 최고, 고수. 다 좋은 뜻만 갖고 있네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넌 최고야 이런 의미의 말로 쓰일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my ace, you are my ace 라고 하면 너는 나의 에이스야, 너는 내게 정말 최고야 이런 뜻이 됩니다. He is a soccer ace, 그는 축구 능력자야. He is a baseball ace 이러면 뭐 야구 능력자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언제든지 서로에게 에이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You are my ace.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월 8일 금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34도, 해산 영하 31도, 강계 영하 27도, 신의주 영하 21도, 사리원 함흥 청진 영하 20도, 평양 개성 영하 19도, 해주 영하 17도, 원산 영하 1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23도, 해산 영하 18도, 강계 영하 15도, 평양 영하 13도, 신의주 사리원 영하 12도, 개성 영하 11도, 해주 청진 영하 10도, 원산 영하 9도, 함흥 영하 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작년 2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시간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4% 상승한 50.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2.3% 하락한 1908.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2.16% 하락한 26.9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4.33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양념치킨 같은 한국식 치킨이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인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요, 김치가 꼽혔다고 하네요. 한국식 치킨은 한국의 김치와 비빔밥을 제치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식 1위에 오른 건데요. 와, 한국 치킨 위력 점점 대단해지는 것 같네요. 김치는 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더 즐겨 먹으려고 하는 걸 테고요. 자, 북한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젠가 함께 둘러앉아서 이 추운 겨울에 북한식 김치도 담그고 한국식 치킨도 나눠 먹고 그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려야 할 텐데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정말 딱 어울리는 노래죠. 어반 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코로나도 감기도 늘 조심하시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